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사사기는 말 그대로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왕정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약 330년 동안 사사들이 통치했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향해 행진할 때에는 그들에게 강력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는 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는 뚜렷한 리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열두 부족의 헐거운 연합체였지 나라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왕이 없었습니다. 제각각인 열두 부족을 통솔할 리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주위에는 외적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전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 족속들 뿐만 아니라 주위에 많은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도시국가를 이루고 살고 있었기에 그들에게는 모두 왕이 있었고 이스라엘보다 훨씬 규모 있는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렸고 괴롭혔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사들을 리더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외적들로부터 구원받게 하시고 통치하게 하셨는데 이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3장에서부터 사사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전에 먼저 1, 2장에서 그 배경 지식을 제공해 줍니다. 이스라엘 열두 부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를 간단히 기술합니다.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적인 관점에서 본 것을 기술하고 2장에서는 같은 정복 이야기를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보신 것을 기술하는데 오늘 우리 설교 본문은 하나님이 평가하신 것의 일부입니다. 먼저 1, 2장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사사기 기자는 1장에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땅 차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것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지파들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소수 세력으로 남아있게 되었고 또 일부 지파들 땅에서는 다수 세력으로 남아있게 되었고 단지파 땅의 경우는 지배 세력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후렴은 누가 누구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가 가나안의 어느 지파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우리말 성경은 부정확하게 번역해서 계속 쫓아내지 못했다. could not drive라고 번역을 합니다만은 영어 성경을 보면 원어를 보면 쫓아내지 않았다. did not drive out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말을 무려 9번이나 합니다. 물론 유다 족속의 경우는 쫓아낼 수가 없었다라는 표현이 한번 사용됩니다만은 그러나 나머지를 보면 9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도 자신에게 분배된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낸 지파는 없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오경에서 수없이 하신 명령을 잘 압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거하는 족속들을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셨는지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레위기 18장에서 금하신 그 동물이나 짓는 죄를 짓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친척서부터 먼 친척의 순서로 자신의 배다른 어미, 계모, 누이, 여동생, 손녀, 배다른 누이, 여동생, 고모, 이모, 숙모, 자부, 며느리입니다. 형수, 제수와 동침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여인과 그의 딸 또는 손녀를 함께 취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방인과 같이 여인이 월경할 때도 동침하는 자들이고 자녀를 몰렉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자들이고 동성연애하는 자들이고 동물과도 교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이들의 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멀쩡하게 살고 있고 그저 연약해서 조금 죄 짓는 사람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당시 히타이트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 근친상간도 허락했고 동물과의 교접도 허락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매춘을 합법적인 상행위라고 믿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다산의 신을 예배하면서 성전에 창기들을 두고 그들과 동침했습니다. 하늘에서 바알 신과 아스타로 신이 이게 풍요의 신인데 남자 신이고 그 아내 되는 여자 신인데 이들이 교미를 많이 해야 이들이 다산의 축복을 내려서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고 그리고 곡식이 잘 되게 하고 과수원이 잘 되게 하고 동물 농사가 잘 되게 하고 그리고 사람 농사가 잘 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을 자극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밑에서 교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가면 성전 창기들이 쫙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간 자들이 그들과 동침합니다. 그럼으로써 위에서 그들의 신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성에 관한 한 도덕의 개념이 별로 없었고 실용주의를 택했습니다. 대부분 문화에서 동성애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나안이 어떤 족속들로 가득 차 있었는가? 이런 족속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을 살려두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필연적으로 아들, 딸을 주고받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들의 신전에 가서 절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음란히 섬기게 될 것, 이거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그 땅이 더러워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해서 그 땅이 그 거민을 토해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땅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는 불경한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이 민족들과 어울려서 같이 살면은 이스라엘 민족도 필경은 땅으로부터 토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722년에 남유다 왕국은 586년에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각각 유배되어 가고 말았습니다. 그 땅,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살지 못했기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토해내시게 하신 겁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경건하고 불의한 것, 그저 무한정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내하시고 인내하시다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싹쓸이를 한번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싹쓸이를 하신 하나님, 불의한 자들 반드시 악이 관영했을 때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살려둔 겁니다. 많은 지파의 땅에서는 소수로 남아있게 하고 또 다른 많은 땅에서는 그들이 다수 세력으로 남아있게 하고 아예 단지파 땅에서는 그들이 지배 세력으로 남아있도록 한 겁니다. 사사기 기자는 그 다음 2장 1절서부터 5절에서 이스라엘의 실패한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신학적인 해석을 기록하는데 그것은 단순 명료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의 조건을 어겼기 때문이다. 곧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조건은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데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가나안 땅 거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모두 진멸하고 그들의 단을 모두 헐라하고 내가 명했는데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준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단과 산당을 없애지 않고 그곳에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심지어는 그곳에서 여호와를 섬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솔로몬조차도 성전을 짓기 전에 이방인 산당에서 여호와 예배한 것 열왕기상 3장을 통해서 잘 압니다.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내가 언약에서 분명히 약속한 대로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너희 앞장서서 계속 싸우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언약을 맺으면서 분명히 말한 대로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고 내 말씀에 불순종하면 오히려 내가 너희의 대적이 되리라 하신 말씀,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한 것 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가운데 살려둔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가나안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들이 너희를 계속 괴롭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리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300여 년 동안이나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심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살만 하면 계속 쳐들어와 갖고 모든 곡식 1년 동안 농사하는 거 다 뺏어가고 또 그뿐만 아니라 동물들 다 앗아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다 못해 그들로부터 곡물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조공을 바치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먼저 이스라엘의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지 지적하고 그 다음 이스라엘의 문제 자체를 밝히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먼저 6절서부터 10절까지 보시면은 이 말씀의 요지 7절과 10절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러면서 수식어를 덧붙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나자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그를 따랐던 장로들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신비한 기적적인 일들을 다 알았는데 이들이 죽고 나자 2세대, 3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6절서부터 10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의 뿌리,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건 놀라운 수많은 기적을 알지 못하는데 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까? 사사기 기자는 이어서 이스라엘의 문제 자체를 요약하는데 그것은 11절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행한 악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하는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살인한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간음한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도적질한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거한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낸 것이라 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바알들을 섬긴 것이라고 합니다. 바알들, 바알이 아니라 바알들. 그 얘기는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존재했던 그 많은 다른 족속들이 섬겼던 크고 작은 다른 바알들, 바알신들, 그것을 섬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 많은 이방신들을 섬긴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12절을 보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내신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과 주변 민족들의 신을 쫓고 그들에게 절한 것이다. 한마디로 10계명 가운데 1, 2계명을 어긴 것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의 형상이든지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고 예배하지 말라 하신 거죠. 너희는 그 계명을 어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의 문제다. 사사기 기자는 이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의 뇌리에 분명히 각인시켜야 했기에 13절에서 또다시 같은 말씀을 강조합니다. 곧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기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셨도다 합니다. 바알 신, 광의로는 가나안 신들의 총칭적인 표현이지만은 협의로는 폭풍의 신, 날씨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스타롯, 바알의 배우자입니다. 사랑의 신이자 다산의 신입니다. 물론 폭풍의 신이 비를 줘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동물이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알과 아스타롯은 사람과 동물과 곡물과 모든 과실의 다산을 보장해주는 신입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 절대 다수가 농경사회에 살았기에 이 두 신이 가장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살살 꼬였을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기껏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러이러이런 기적을 일으키셔갖고 우리를 애굽의 종로로 타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해서 애굽에서 나오는데 애굽 군사들이 다시 쫓아오는데 앞에서는 홍해가 우리를 가르고 있는데 따라서 오도가도 못하고 다 몰살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 난데없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또 사막 한가운데 바위에서 물을 내셨다.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얘기합니다. 그거 다 좋은데 니네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인 거 좋은데 니네 가나안 땅에 들어와갖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농사를 짓는 것을 관장하는 신, 여기 바알 신이 있고 아스타롯 신이 있는데 너희 이 신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신은 그 활동 영역이 국부적이었습니다. 그 땅마다 신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섬긴 그 여호와는 지금까지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게 섬기는 신이 아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신은 물리적으로 어떤 영역에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는 역할도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의 신, 달의 신, 폭풍의 신, 비의 신, 오만 잡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 신과 아스타롯 신을 잘 섬겨야 너희들 농사가 잘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쌓지 않은 성읍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짓지 않은 집들을 다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갈지 않은 밭들과 포도원과 감람나무과 이것을 다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목석에 불과한 다른 신들을 쫓은 겁니다. 이방인 제사장들을 말 그대로 쫓아서 이방 신전으로 간 겁니다. 또한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이방 신을 섬긴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절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예배는 우리 예배와 달리 넙죽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신을 자신의 절대 군주로 알고 그 밑에 가서 넙죽 엎드리는 겁니다. 너희는 자신의 생명과 축복이 그 가나안 신들에게 있는 줄 알고 그들 앞에 넙죽 엎드렸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장에서 말한 대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행한 악이었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기 보면 너희가 악을 행했다고 하면서 첫 번째 악으로 나를 버렸다 한 것을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나님께 궁극적인 가장 큰 악은 무엇인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의 진노가 불이 붙으사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탈취당하게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셔서 그들이 더 이상 대적을 당치 못하게 하였다 합니다. 때로는 약탈자들의 손에 넘겨주어서 약탈을 당하게 하고 때로는 주변 원수들에게 넘겨주어서 대적과 싸우되 이기지 못하게 하셨다. 예전에는 여호와께서 늘 앞장서셔서 싸워주셨기에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패배당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는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덧붙이십니다. 15절을 보면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대부분 영어 성경을 보면 그들이 행군하여 싸우려 나갈 때마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대적하여 해를 끼치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우리 모세오경에서 수없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한 말씀 예를 들어 드리면은 신명기 31장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경고하시면서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찌면 나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고 나의 언약을 어기리라. 그때에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삼킴을 당하게 하고 허다한 재앙과 환난을 그들에게 내리며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일이 지금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 괴로움이 심하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논리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오늘 말씀을 뒤에서부터 거꾸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왜 주변 나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노략을 당하고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당하며 괴로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가?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시고 사방 대적의 손에 팔아먹으셨기 때문이다. 아주 과격한 말씀을 씁니다. 쓸만한 가치가 더 이상 없어서 이스라엘 자신의 나라로 택하셨댔지만은 팔아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신의 백성을 팔아버리셨다고 하시는가? 진노가 그게 달했기 때문입니다. 왜 자신의 백성에게 진노가 그게 달했다고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으로 대표되는 온갖 주변의 이방신들을 쫓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됐다고 하는가? 출애굽 2세대와 그 이후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설명드리면서 그 2장 1절서부터 5절에서 하신 말씀에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알았다면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 땅 거민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단을 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가나안 족속들과 100% 분별돼야 하는데 그들과 손을 잡고 자식들을 서로 주고받고 그러다가 그들의 제단에 가서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의 문제의 근원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원적으로 개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개종되었다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2대 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계명, 너희는 이제는, 지금까지는 주님을 몰랐었지만 이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았으니, 알았으니 이제는 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라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원문에서 읽은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여전히 음란히 쫓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그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에 버려두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잘 압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세상의 신을 음란히 섬기면은 자기가 추구하는 것, 이걸 온전히 누릴 수가 없기에 그것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찌르고 삽니다. 평강 가운데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즐거움 가운데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만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고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세와 즐거움의 신을 열심히 섬길 때는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징계하시고 하시며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시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듣지 않을 때 우리는 로마서 1장의 표현을 빌리면은 그러한 정욕에 우리를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러냐? 그러면 그것들 열심히 추구하고 살아라.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수많은 고통, 이거 당하고 살아라 하고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삽니다.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을 잘 알기에 사단이 아무리 우리 앞에 명예와 권세와 부와 즐거움 이거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유혹해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십계명, 일계명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제는 주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고 주님의 뜻만을 이루려고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일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죄된 본성과 악한 습성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틈만 나면은 세상과 주님 사이에 이 마음이 갈려서 살아갑니다. 한 발은 여기다 놓고 한 발은 저기다 놓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늘 마음이 찝찝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그것을 보고 가만히 계시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그 길을 가면 망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성도 간의 교제와 오만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십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주일 설교를 통해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만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만지시는 과정에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잡물들, 순수치 못한 것들, 이거를 다 제거시키게 하시고 모난 부분들 다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쓸만한 그릇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심과 약속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쓸만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은 무조건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셔야 성화되어 가는데, 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데,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것을 빨리 떨쳐버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세상신들, 우상들을 보고 그것을 제거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다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 이것이 우리에게 흐르게 해야 됩니다. 둘째, 우리에게 어려움이 계속 될 경우에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는가? 내가 주님을 아는가?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근원적인 이유로 그들의 군사적인 열세를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는 말과 병거가 없었던 것을 탓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열세도 들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지나온 자신들에게는 전쟁을 치룰 아무런 경제적인 기반이 없었던 것,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열세도 들지 않으셨습니다. 자신들에게 왕이 없었던 것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왕도 없었고 변변한 무기도 없었고 경제적인 기반도 없었지만은 사사기 기자는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의 실패의 근원적인 이유로 들지 않습니다. 대신 영적인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 2세대, 3세대들은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적을 알지 못하게 되었는가? 물론 그 근원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행적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는데,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레위기 10장 말씀대로 무엇이 거룩하고 거룩하지 못한지, 무엇이 정결하고 부정한지, 그리고 세 번째 거 분별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 이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3대 중요한 임무였는데 그 임무를 광야를 지나오느라고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한 겁니다. 백성들에게 성경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적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후에도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이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 것을 직접 간접으로 한탄하셨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느니라고 합니다. 에레미야서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에서 하신 말씀도 잘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쟁변하시면서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이제는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행적을 모르면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음란히 쫓는 삶을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제사장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천들 말합니다. 나는 3대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고 4대째 장로 집안이라고 하는 것. 아무 소용도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우리의 선조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삶 살았어도 그 믿음이 자녀에게 전수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모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녀들에게 매일 가르치지 않을 때 전수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부지런히 말해주지만은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성경에 보면은 know God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know about God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알아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아주 중요한 전초 단계입니다. 우리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네 아빠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주변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부지런히 얘기해 주고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 부지런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앉았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여행을 할 때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그 지식 그대로 순종하고 삶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대로 행하면서 사는 그 지식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녀들은 강의실에 데려다 놓고 가르치는 것보다 같이 살아가면서 말 안 해도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금방 픽업하면서 갑니다. 부모가 하나님 경외하고 살면은 자녀가 그렇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 품을 떠나기 전까지 자녀에게 자신이 사는 대로 살라고 권면하고 충고하고 경계하고 때로는 야단치고 할 의무가 있고 권한이 있습니다. 20몇 년이라는 기간은 자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게 할 수 있는 충분히 긴 기간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 1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고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은 늘 내 편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나를 도우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분명히 쌍방 언약이고 언약에는 분명히 조건부 언약인데 우리는 그 조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언약 조건을 지켜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는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유독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기를 속이며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심이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나의 보스가 나를 어떻게 대하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자유분방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건 늘 옆집 좋은 아저씨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쓰다듬었다가 내려놨다 하는 테디베어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놓아두고 다른 신들, 세상 신들을 섬기면 진노가 불붙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표현을 빌리면 소멸하시는 불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 남편을 놓아놓고 딴짓하는 여자를 남편이 괜찮아 괜찮아 누가 그렇게 살아 조금은 장난치면서 사는 거지 그렇게 하는 남편 일상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과 평생 부부관계로 살겠다고 언약을 맺어놓고 다른 신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가나안 신들에게 그렇게 매료되었는가? 하나님 믿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 믿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제한적인데 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신들이 믿었던 신은 너무나도 쉽게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오만 잡신 다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배타적인 사랑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당시 이방인들 신전에 가서 창기들과 동침하는 게 즐거웠던 겁니다. 성경에서 강하게 경고하시는 간음은 육신의 간음이 아닙니다. 영적 간음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간음했다 간음했다 계속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여호와 한 분만을 남편으로 믿고 사랑하지 않고 여러 이방신들을 같이 열렬히 사랑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에서 고난을 당하면 원수를 당했는데 고통을 당하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한계를 넘어서 불길이 붙은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예 내 육신의 정욕에 내어 던져 버리시고 나의 원수의 손에 붙이신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배역함을 보게 되면은 즉시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악한 길에서 특별히 주님 외에 세상 신을 음란히 섬기는 삶으로부터 속히 떠나야 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오늘 말씀 가슴판에 새기고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바알과 세상 아스다롯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는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언약에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 신령한 축복들 뿐만 아니라 또한 현세의 그러한 물리적인 축복들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